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핫한 도시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허브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떤 특정한 도시가 요즘 핫해지려면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 도시로 모여서 소비의 센터도 되고 R&D의 센터도 되어야만 그 도시가 활성화된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실리콘밸리는 IT 허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파리는 세계의 패션 허브다, 싱가포르나 런던은 금융 허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 서울이 세계의 뷰티 허브다라는 말을 써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뷰티, 특히 스킨케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게 미국의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킴 칼다시안과 그녀의 크류가 서울에 왔죠. 킴 칼다시안의 절친 중에 한 명이 할리우드 스타들의 스킨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바네사 리라고 하는 아시아계 분인데 이 사람이 스킨케어와 뷰티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서울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킴 칼다시안을 비롯한 그녀의 크루가 같이 서울에 와서 한국에서 뷰티 스킨케어 체험을 하고 가면서 전 세계에서 서울의 스킨케어와 뷰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요즘 서울이 관광 도시로 부상을 하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서울에 오고 있는데 특히 서구에서 온 30대 여성들 사이에선 서울에 꼭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피부 관리를 바꿔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팔로우하던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라이프 스타일 인플루언서 중에 필리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서울에 왔습니다. 재작년인가에. 서울에 오면 두 가지를 경험해야 된다고 들었대요. 커피 문화와 스킨케어. 근데 뭐 프랑스에 강력한 커피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 뭐 독특하고 괜찮긴 한데 정도의 반응을 보였는데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가지고 감동. 서울에 와가지고 피부 관리만 받고 가도 남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갔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스킨케어의 수준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새로운 스킨케어나 뷰티에 대한 브랜드를 런칭할 때 서울에서 영감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의 부인인 사바나 제임스가 자신도 미국에서 스킨케어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스킨케어가 가장 발달한 도시에 견학을 하러 왔는데 그 도시가 바로 서울이었어요. 사실 서울이 미국의 셀럽들 사이에서 뷰티 허브 또는 스킨케어가 가장 발달한 첨단 도시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몇 년 전부터의 일인데 배우 시에나 밀러가 미국의 유명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던 아모레 패시픽 뷰티 갤러리 앤 스파에서 트리트먼트를 받고 백에 이제 제품을 가지고 나오던 중에 파파라치가 샷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쇼핑백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이 브랜드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고 사람들이 아모레 패시픽이 어느 나라 브랜드야? 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야 서울의 브랜드를 할리우드 배우들이 쓰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기도 하면서 이제는 아예 스킨케어의 첨단을 경험하고 싶으면 서울로 오는 것이 당연시 될 정도로 서울의 위치가 올라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스킨케어에 대해서 두 가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의 스킨케어가 너무 과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봤던 우리나라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아침, 저녁 루틴해서 스킨케어 제품을 아침에 5개, 6개를 쓰고 밤에 5개, 6개를 써서 10개가 넘는 스킨케어 제품을 하루에 소비를 한다. 그에 비해서 서구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2, 3개 정도로 끝을 내는데 우리나라 너무 스킨케어에 과소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그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 관념이 깨지게 됐는데 저도 프랑스에 있을 때는 20대였단 말이에요. 20대 분들이 그렇게 스킨케어를 하는 걸 보면은 뭐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40대니까 제 친구들도 40대겠죠. 근데 한국에 있는 제 40대 친구들의 피부와 프랑스에 있는 제 40대 친구들의 피부를 비교를 해보니까 아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하니까 되긴 되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그게 실시간으로 비교가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이 사람들은 이런 스킨케어 루틴을 한다며 우리도 해볼까? 라는 식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인식이 굉장히 빨리 바뀐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뷰티 스탠다드, 미적 기준이 세계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미국 잡지에 커버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팬들은 김연아 선수의 하얗고 투명한 피부를 강조한 그런 모습에 익숙하다가 잡지에서 김연아 선수를 메이크업한 모습은 훨씬 더 광채를 죽이고 태닝이 된 것 같은 구릿빛 피부로 연출을 해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는 원래 이렇게 예쁜 사람을 왜 저렇게 해놨어?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거기에 실망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한국 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저도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화장을 저런 식으로 하냐? 왜 옷을 저런 식으로 입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던 중에 아, 우리가 저렇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뷰티 허브로 떠오르는데 어떻게 작용했는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외국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면 재밌어요. 하나는 Korean Glass Skin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국의 유리 같은 피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메이크업을 한 모습을 보면은 하얀 피부에 마치 반짝반짝하게 유리로 코팅을 해놓은 것 같은 도자기 인형 같은 그런 피부를 좋아하더라. 또 하나는 Korean Dewy Finis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ewy라는 건 이슬을 머금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식 이슬을 머금 마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어떤 사람의 피부가 좋다라고 그러면 투명하고 촉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본능적으로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의 스킨케어 회사들은 사람들이 맑고 깨끗해 보이는 피부를 만들 수 있도록 엄청난 R&D를 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피부를 외국인들이 볼 때도 맑고 깨끗하고 촉촉해 보인다. 즉 글래시하고 듀이해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추구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떤 웃긴 글을 본 적이 있냐면 어떤 미대생이 쓴 글이었는데 블로그에 대학에서 조선 미술사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디자이너로서 가장 힘들 것 같은 클라이언트가 조선 양반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 양반들이 추구하던 미적 관념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하냐면은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겸손하지만 누치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어떤 디자이너가 화려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위에다가 칼라를 화려하게 하고 거기다 금박을 붙이거나 그러면 아 이거는 천박해요 빼주세요. 근데 다 빼면은 아 이거는 누추해요. 내가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랬지 누추하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메이크업과 패션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는 많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너무 파격적인 쉐입의 옷을 입거나 아니면 굉장히 눈에 띄는 칼라를 입은 사람들이 싫어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만색이나 아이보리나 하얀색이나 회색 같은 뉴트럴한 톤인데 아주 깔끔한 라인과 자기 몸과 매칭이 잘 되면서 녹아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랑 패션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가장 성향이 다른 옷을 뽑자 그러면 중동인 것 같아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금은보화를 주렁주렁 매다는 것을 전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인데다가 화장을 할 때 보면은 피부 위에 다른 색깔로 피부를 하나 씌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새 얼굴을 그려요. 그래서 얼굴을 최대한 각지게 깎고 눈도 사납게 보이게 만들어서 마치 길들이지 못하는 야수 같은 매력을 만드는 게 그들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인기 많은 글로벌 컨텐츠가 뭐냐면은 서양 인플루언서들이 갑자기 한국 메이크업을 하고 셀카를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야 저렇게 하니까 완전 청순하고 예쁘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왜 이게 양반들이 말한 겸이블루처럼 어려운 거냐면 한국 사람들 화려한 칼라 안 입고 과한 주얼리 안 하고 커버업하는 화장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피부에 있는 잡티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단점을 가리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극한의 난이도의 패션 센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꾸안꾸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꾸안꾸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관리가 엄청나게 필요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얼굴을 메이크업으로 커버를 하지 않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스킨케어에 한국 사람들이 진심일 수밖에 없다. 가릴 게 없기 때문에 본질을 케어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과에 가가지고 시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일부 부유층들이 하는 거였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느 동네 가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피부과가 다 있고 그리고 꼭 피부과가 아니라도 스파라든지 트리트먼트에 가가지고 피부를 케어받는 게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알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헬스장에 가는데 헬스장에 가지 않는 날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몸이 좋아질 리가 없는 것처럼 피부과 시술을 자주 받는 나라라고 하지만 매일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월에 피부과 시술을 받고 5월에 받는다 그러면 그 네 달 동안도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고 그 관리에 대한 기대치 수준이 거의 메디컬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보습이 잘 된다 이 정도로는 하이엔드로 갈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하이엔드로 가려고 그러면 요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게 AP 뷰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스킨케어 그룹인 아모레 패시픽의 플래그십 브랜드에서 만든 세럼인데 어떤 벤치마크로 R&D를 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람들이 스킨케어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지를 보여줘요. 3일 만에 피부과 관리를 받는 거를 압도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크림 같은 것도 보면은 대부분의 크림을 사면 그냥 모이스처 크림, 베리어 크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부과 용어들을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의 효과를 기대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냥 리프트 크림도 아니고 더블 리페어 리프트야. 피부과에 가는 게 일상인 나라에서 개발된 제품인 만큼 사람들이 피부과에서 기대하는 효과들을 제품으로 구현해내는 단계까지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본질적인 스킨을 굉장히 잘 케어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것이 왜 요즘 외국에서 하이엔드의 정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R&D를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외국의 위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서양이 생활이 훨씬 더 캐주얼해졌어요. 제가 서양에서 생활할 때 서구권의 일상은 아예 옷에 관심이 없다가 어디 레스토랑을 가거나 바를 가거나 친구들끼리 파티에 갈 때는 정말 완벽하게 차려입고 풀매를 하고 가는 그런 생활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활이 캐주얼해지면서 일상 속에서 편한 옷을 입고 라이프 스타일도 즐기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티가 나는 메이크업과 화려한 패션보다는 우리나라처럼 편안하지만 엘레강트한 룩과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화장을 추구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피부의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피부의 본질을 가장 하이엔드까지 끌고 나간 나라가 어디지? 코리아네? 그래서 이게 딱 맞아들어가지고 전파가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K-POP 디먼 헌터스 컨텐츠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스타들이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이고 그 사람들이 나이에 비해서 진짜 피부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은 도대체 뭘 바르길래 피부가 저러지? 하고 나도 발라볼까? 하면서 우리나라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로 가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서울이란 도시가 뷰티의 실리콘밸리, 뷰티의 허브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글로벌리 인정받는 하이엔드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피부에 대해서 까다롭고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앞에 우리나라의 패션이라든지 미적 기준의 특징도 있지만 또 하나의 조금 더 근본적인 우리나라 문화적 특징도 뒷받침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K-뷰티가 세계적으로 뜨기 전의 시대에 제가 살던 뉴욕이나 파리 같은 도시에서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이란 건 누구한테 주어지냐라고 하면 타고난 사람한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건 굉장히 짧게 주어진다. 20대 한 초반에서 20대 후반까지 한 6, 7년 동안 인간은 아름다움이라는 걸 즐길 수 있는 짧은 기간이 있고 그거는 자연이 우리한테 준 거고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공부도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애보다 열심히 공부한 애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믿는 나라고 노력을 믿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6개, 저녁에 6개 스킨케어를 바르면서 열심히 케어를 하면 당장 20대에는 타고난 사람을 못 따라갈 수 있지만 40대가 되면은 내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것 같고 피부도 아름다움도 노력으로 만들고 연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뷰티 트렌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그대로 20대 때는 그게 노력한다고 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40이 되니까 이것도 장기전이라는 걸 깨달았죠. 원래부터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꾸준히 달린 사람을 장거리에서 못 이긴다는 걸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쓰는 스킨케어는 그냥 뭐 모이스처라이저 정도 바르고 초상류층들만 피부과 케어를 받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많은 서구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피부과 시술 자체도 대중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주 못 가고 그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나라고 왜 그 정도의 피부를 못 만들어? 라고 하는 생각이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서울의 미래가 뭘까? 서울은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고 오고 싶어하는 도시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뷰티와 스킨케어에 정점을 찍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미적 기준이 세계로 퍼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평균적인 미모의 업그레이드가 인정을 받으면서 서울이 뷰티 허브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이 이 AP 뷰티 같은 브랜드로 승화가 되면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킨케어 제품도 사고 시술도 받고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굉장히 멋진 변화라고 생각해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웃음) 촉촉하다. 이건 제가 싸가지고 가겠습니다. (웃음)